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17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날 회담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두 사람이 양국 관계 전반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시급한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주요 초점은 양국 관계 발전이었다면서 러시아는 그동안 반복해서 말한 대로 북한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은 민간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16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북러 상호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7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난민촌에 공습을 가해 테러 조직의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첩보기관인 신베트 보안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점령지인 나블루스시 발라타 난민촌에 이스라엘 군이 드론 정밀 공습을 가해 정착촌 내 테러리스트 기반시설 책임자 압둘라 아부 샬라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샬랄은 다른 조직원 여러 명과 함께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의 한 도시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모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아부샬랄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해외 조직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재정 지원과 지시를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4월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인이 두 명이 부상당한 총격 사건과 같은 해 10월 군인 한 명을 다치게 한 폭탄 테러 등이 아부샬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라타 난민촌은 서안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민촌 중 하나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1차 중동전쟁 이후 형성된 뒤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극도로 어렵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나토 기구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6일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현재 많은 전선에서 전진하는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러 반격은 모두가 희망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현재 러시아가 군 전력을 어떻게 보강했는지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압박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일이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증대를 서방 동맹국들에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넘어섰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푸틴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휴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1일 전황 보고에서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 소재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6차례 걸친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병력 160명을 사살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 2대를 포함한 석 대의 우크라이나 군 탱크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의 5차례 공격을 막아내고 280명을 사살했으며 자포리자 지역에서 115명, 헤르손 지역에서 65명의 우크라이나 군을 제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주요 전선 112개 지역에서 전술 항공과 드론, 미사일, 포병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발사한 20기의 이란제 샤히드 드론 중 19기를 격추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계 감독이 만들고 한국계 남자 배우가 주연을 맡은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비프. 한국어 제목으로는 성난 사람들로 방영된 10부작 미니시리즈 드라마 비프가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상인 에미상의 미니시리즈 TV 영화 부문에 8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지난주에 권위있는 골든글로브 4관왕을 석권했죠. 그리고 14일에는 비평가상인 크리틱스 초이스 4관왕 수상에 이은 쾌거인데요. 15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비프는 작품상, 감독상, 작가상 그리고 남녀주연상 등 주요 상의 주인공으로 8번이나 호명됐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언론도 아시아계의 역사다,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다, 하룻밤에 삼관왕 등의 수식어로 드라마 비프의 감독과 배우를 주목했고요. 한국 언론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나 케이팝 등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흐름과 인기, 또 영화 미나리, 패스트 라이프 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난 사람들 같은 이민자 관련 이야기가 미국 문화에 스며들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자, 드라마 비프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고로 화가 난 사람들이 복수전을 벌이면서 서로의 삶을 망쳐가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인 이성진 씨로 자기 경험을 드라마 대본으로 써서 연출과 제작을 이끌었고요. 영화 미나리의 배우 스티븐 연이 남자 주인공을, 베트남과 중국 혈통인 배우 알리 웡이 여자 주인공으로 연기했습니다. 자, 미디어 거물과 가족 사이의 투쟁을 다룬 드라마, 6개 부문에서 에미상을 받은 드라마 석세션, 또 최우수 코미디상 등 역시 6개 상을 거머쥔 더 베어와 함께 이 드라마 비프, 성난 사람들이 올해 에미상의 단연 화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입니다.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1월 18일 목요일 북한, 원산, 장전, 함흥, 장진, 김책 등 영동 지역으로 8cm,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평안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로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은 영하 2도, 신의주, 함흥, 청진은 영하 3도가 아침 최저기온이고요. 원산은 0도, 중강은 영하 11도, 괴산 영하 15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도입니다. 5도입니다. 개성은 8도, 신의주 4도, 원산 6도, 함흥 7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는 영하 1도, 해산은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5m, 먼바다 4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인도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규모가 17조 6천억 달러로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과 비교해서 5.2% 성장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도 16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2023년 성장률이 5.2%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한 그 달성점은 벌써 이루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실적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국가통계국은 거시 규제 강화와 내수 확대, 또 구조 최적화, 신뢰 재고, 그리고 위험 예방과 완화를 위한 노력, 뭐 이런 등의 조처가 회복세와 수급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리 총리는 이와 관련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중국이 5.2% 성장으로 일단 목표는 달성하긴 했는데 이게 예전의 지표하고 비교해보면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5.2% 성장이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경제는 고강도 코로나 방역을 뜻하는 이른바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했던 2022년에 3% 성장을 했는데요.
네.
앞서 2010년대에는 6%에서 7%대의 그 고성장률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이 과거와 같이 그런 고도 성장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리창 중국 총리는 16일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실적 기복을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국제적인 활력을 계속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또 중국 경제의 그 전반적인 장기 성장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자, 과연 지난해 중국 경제는 분야별로는 또 어떤 실적을 냈는지 들여다볼까요?
네. 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들어보시면 그 제조업이나 광업, 그리고 물이나 가스, 전기 같은 공공 재화 생산 산업을 뜻하는 유틸리티 부문 활동을 측정하는 산업 생산은 지난해 4.6% 성장했습니다.
네.
반면에 소비자 소매 판매는 7.2% 확대됐고요. 또 공장 설비, 그리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건설업, 또는 여타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지출을 뜻하는 고정 자본 투자는 지난해 3% 증가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에서 수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수출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했던 수출은 지난해 4.6% 줄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AFP통신은 미국과의 긴장관계 그리고 주춤거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경제 지표로 아주 실업률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실업률은 5.1%로 전년도보다 살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로 중국 실업률 통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한 그 농촌 출신 노동자, 즉 그 농민공 수백만 명은 이 통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중국 정부가 지난해 갑자기 그 청년 실업률을 공개하다가 중단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발표에서는 그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네. 국가통계국은 학생을 제외하고 16세에서 24세 사이 인구 실업률이 지난해 14.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국가통계국이 그해 5월 기준으로 청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실업 상태라고 발표해서 그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이후 국가통계국은 8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었죠.
자, 그런가 하면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들었다는 발표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중국 인구가 2022년보다 0.15%, 그러니까 208만 명이 줄어든 총 14억 9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2022년의 중국 인구는 그 전해인 2021년과 비교해서 85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네. 뭐 중국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주 오래전의 얘기라던데요?
네. 아주 예전에 그런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인구가 줄었던 해가 그 마오쩌둥 통치 시기였는데요. 대기근이 있었던 지난 1961년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다. 이런 지위도 벌써 잃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스위스로 갑니다. 15일부터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화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했는데
네.
올해는 직접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뭐 안팎으로 여러 분야로 어려운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실질적으로 실패하면서 전황이 교착 상태에 있고요.
네.
여기에 미국 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서방 측의 망설임과 그 러시아와의 전쟁이 격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시간과 인명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전쟁을 몇 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대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푸틴이나 다른 침략자들 머리에 있는 광기가 성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 중요성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은 2024년 이후에도 재정 지원과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충분하게 계속 필요로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 행위가 아니며 그다음에 자선 행위가 아니고 동맹 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그 일부 언론 매체가요 서방 측이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결된 분쟁은 모두 재점화한다면서 푸틴은 동결된 물건에 만족하지 않는 포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바깥에서는 또 이런 호소에 딴지를 거는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6일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코 총리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EU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 EU는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5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헝가리가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EU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지원하려면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하니까요. 현재 그 헝가리 반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도 이 청년 실업률이 아주 심각하네요. 최근 네. 상당수 국가들이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자, 인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인도의 2022년 청년 실업률은 30% 선입니다. 매우 네. 높은 수준이죠. 인도는 원래 상대적으로 저소득 일자리가 많은 편인데요. 그럴수록 삶의 개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좋은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역시 인도에서도 숙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사회에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대체로 뭐 공무원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던데 인도도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그 석박사 취득으로 대학생들이 몰렸는데 세태가 변한 거죠.
네.
민간기업에서 1년간 근무하던 라울싱이라는 청년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26살이고요. 공학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한다고 하고요.
예.
인도를 취재한 그 VOA 기사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청년 아카시 바르드와지는 25살입니다. 비즈니스를 전공했고 회계사로 일하면서 월 급여로 200달러를 받아왔다는데요.
네.
더 많은 급여 또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러니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공무원만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두고 공시생이라고
그죠.
하죠. 예.
네.
이 정도면 공무원 시험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쟁률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인도 대도시마다 공무원 준비 학원이 우후 죽순처럼 생기고 있답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따라가게 마련이죠.
네.
무엇보다 공무원의 인기가 높기 때문인데요.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합니다. 매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100만 명 중에 합격자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야, 인도 인구 14억 명 중에 거의 절반이 25살 이하고 인도의 청년 인구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사정이 이 정도면 뭐 인도의 인구가 젊다는 것이 장밋빛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인구는 그 인도 경제 특히 인도 경제는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연간 약 7%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적고 경쟁은 치열해서 유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형편이고요.
예.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3년까지 대졸자 실업률은 13.4%였습니다. 인도 전체 실업률이 3.2%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네.
그런데 이 전체 실업률이 3%라면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약간 의구심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인도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인도 정부는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틈을 탄 겁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자리 공급은 그 엄청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HSBC 추정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10년간 7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인도가 올 봄에 4월이나 5월쯤에 총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리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거의 절반이 25세 미만이고 매년 약 1,200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시장에 진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과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 실업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장률이 7%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뭐 나렌드라 모디 총리 얘기를 좀 한번 언급해보죠. 엄청난 네. 인도의 젊은 인구가 바로 인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다라고도 했었고요.
네.
5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공언도 했었거든요.
네. 상당 부분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이미 그 잠재력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네.
경제학자 쿠마르는 젊은이들을 생산적으로 만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인구학적인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받는 압박은 엄청난 거고요. 전문가들은 향후 한 10년간 노동 가능 인구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승으로 끝난 아이오와 코카스 후에 공화당 후보들은 다음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주로 달려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무혐의 혐의에 적용 결의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미 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 관행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은 공화당의 경선 관련 소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공화당 후보들. 자, 이제는 다음 경선지로 달려갔네요.
네,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를 위해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앞서 열린 아이오와 코커스는 말 그대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세론 국서 그리고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뉴햄프셔주 유권자들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자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경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조기 확정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득표율 51%로 역대 처음으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득표율 2위인 디센티스 주지사와는 무려 30%포인트 차가 난 건데요. 그동안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났던 견고한 지지율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세를 다음 경선에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의 코커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뉴햄프셔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커스 다음 날인 16일부터 이 지역에서 유세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 확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세 현장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기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씨와 함께 단상에 오른 건데요. 예, 라마스와미 전 후보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약 8% 득표를 기록한 뒤에 사퇴를 발표했고요. 곧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햄프셔주 유세 첫날에 두 사람이 함께 유세에 나선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라마스와미 전 후보가 오랫동안 함께 선거운동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연설에서 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더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든과 민주당을 물리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두 후보에게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후보란 이 디센티스 주지사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를 말하는 건데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압승을 거둬서 이 후보 조기 확정에 박차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디센티스 주지사, 헤일리 전 대사 뭐 어떻게든 이 다음 경선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아이오와 코커스를 치른 뒤에 이 두 후보 입장은 사실 미세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이 디센티스 주지사는 기세 확장이 주 목표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가 선거운동 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항마로 꼽힐 때는 헤일리 전 대사 지지율을 꽤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 이 코커스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지율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 쫓기는 형국이 됐고요. 실제로 이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따라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결국 2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앞으로 이 기세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걸 시사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가령 디센티스 주지사는 뉴햄프셔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 지지율과 꽤 큰 차이를 보이면서 3위로 뒤처지자 아이오와 코카스가 끝난 뒤에 바로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다음 경선지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먼저 찾았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주지사를 지낸 곳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 승리를 거둬서 2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승기를 잡겠다는 심산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후에 다시 뉴햄프셔주로 와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유세 현장에서 아이오와 코카스에서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걸 두고 절반은 다른 지도자를 원하는 거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헤일리 전 대사의 상황은 어떤지 볼까요?
네, 헤일리 전 대사 입장에서는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의 선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2위 자리를 내주면서 그동안 보여왔던 이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헤일리 전 대사가 특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좋은 성적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이 지역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치 전문 여론조사 업체인 538에 집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뉴햄프셔 주에서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5%로 1위고요. 헤일리 전 대사는 30.6%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20-30%포인트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두 사람 지지율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디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이 5%대에 머무는 상황이어서 헤일리 전 대사 입장에서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반드시 공고하게 2위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16일 유세 현장에서 옳든 그렇지 않든 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혼란이 뒤따른다는 건 사실이라면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전을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 대선 6차 토론회 취소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원래는 23일에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18일 공화당 대선 경선 6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5차례 토론회 모두 불참했고요. 6차 토론회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하면 자신도 토론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러자 이 6차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이었던 ABC 방송이 16일 토론회 취소를 알렸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소식이죠.
네, 미국 의회가 최근 헌터 바이든 씨에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해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이 결의안 채택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작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의회가 왜 헌터 바이든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결의안 채택하려고 한 것인지,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조사입니다. 하원은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이를 통과시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화당 주장인데 하원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달부터 의회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하고요. 헌터 바이든 씨의 그 의회 모독 혐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씨 그리고 헌터 바이든 씨에게 의회 출석 소환장을 발부했었는데요. 지난달 13일이 의회가 헌터 바이든 씨에게 출석을 요청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터 바이든 씨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자신이 요구했던 공개 발언을 의회가 허용하지 않기로 하자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의회는 이를 두고서 헌터 바이든 씨에게 의회 모독 혐의를 적용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10일에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 작업을 보류한다고 밝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헌터 바이든 씨의 의회 출석에 대한 얘기가 오갔기 때문입니다. 헌터 바이든 씨 변호인 측은 의회가 출석 소환장을 새로 보내면 응하겠다는 서한을 보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또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답장을 보내서 새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자, 바이든 씨 측이 앞서서 의회 소환의 불응 이유로 밝혔던 그 공개 발언에 대해서 이번에도 언급을 했더군요.
맞습니다. 변호인 측은 소환장에 응해서 의회에 출석하겠다면서 헌터 바이든 씨의 공개 발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던 위원장 또 코머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헌터 바이든 씨의 새로운 의회 출석 일자는 언제로 정해졌습니까?
네, 두 위원장은 앞으로 수주 안에 헌터 바이든 씨의 의회 출석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 규칙위원회는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결의안 채택 작업이 아예 끝난 게 아니라면서 바이든 씨의 의회 출석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결의안 채택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이 인출되는 경우에 일부 대형 은행들이 아주 고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이 이 관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요?
네, 독립적인 감시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17일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이 소비자가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 ATM으로 예금 잔액보다 많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혹은 이 직불카드로 결제해서 예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건별로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는 1968년 대출진실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으로 그런 허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이 그러면 큰 대형은행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로 전국에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될 거라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규모가 큰 은행에서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 관계자는 이 규정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얼마나 높은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연방예금보험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요, 이 초과 인출로 인한 평균 수수료는 건당 35달러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평균 수수료가 초과 인출된 금액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거래 과정에서 단지 1달러가 부족했을 뿐인데도 이 초과 인출이 발생하면 평균 건당 35달러 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CFPB는 2000년부터 미국인이 은행 초과 인출로 지불한 수수료가 무려 2,8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소비자 금융 당국이 제안한 이 건당 초과 인출 수수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초과 인출 수수료를 건당 3달러에서 14달러까지 제한했습니다. 우선 몇 개 이자율을 제시한 건데요. 최종 수수료는 내년에 이 규정이 공식 확정될 때 정해질 예정입니다. 당국은 은행이 초과 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계좌 잔액이 다시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비용이 계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통장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두지 않아서 잔액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있는다면 그 손실을 기반으로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겁니다.
네,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국장도 전날 그 대형은행이 이런 초과 인출 수수료 관행에 쓴소리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로이트 초프라 국장은 16일 기자들에게 소비자 대부분의 직불카드 초과 인출이 26달러 미만이고 보통은 사흘 이내에 상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프라 국장은 초과 인출 수수료 수익성이 아주 높다면서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예금 계좌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관련 당국이 일부 은행을 상대로 징계 결정을 한 적도 있었군요.
네,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수년 동안 은행의 이 초과 인출 수수료 관행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당국은 애틀랜타 유니언 은행이 수천 명의 고객을 초과 인출 수수료 프로그램에 불법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62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고요. 또 2022년에는 리전스 뱅크가 특정 ATM 인출 및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 없이도 초과 인출 수수료를 징수했다면서 1억 9,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규정을 반기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일반 가정에 이른바 숨겨진 수수료를 몰래 청구하면서 수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오랫동안 엄청난 초과 인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에 취약계층은 타격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은 이를 서비스라고 부르지만 나는 착취라고 부른다면서 은행의 부당 서비스 비용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소위 정크 수수료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 문제가 큰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지난 1913년에 노동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노동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think I do know the mission of the department.
To foster, promote.
To foster, promote, and develop.
To foster, promote, and develop the welfare of the wage earners, job seekers, and retirees.
미국 연방 노동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 임무를 미국의 임금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은퇴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진흥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수익성 있는 고용 기회를 진전시키며 노동 관련 혜택과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본인들 임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도 노동부가 약 1억 5천 명의 노동자와 1천여만 곳의 직장 내 노동 행위를 다루는 연방 법률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주요 강요급 연방 부처라고 설명합니다.
Earlier this month, the U.S. Department of Labor fined McDonald's franchises in Kentucky, Indiana, Maryland, and Ohio after it was discovered they had illegally hired 300...
CRS는 노동 및 인력 정책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다음 여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노동자 보호와 소득 지원, 인력 개발 훈련, 노동 통계 연구, 고용 차별로부터의 보호 강제, 그리고 노동자 대변과 단체 협약 등입니다. 노동부의 주요 부서로는 피고용자 보수소청심사위원회, 연금지급보장공사, 보상심판위원회, 행정법 판사실 등이 있습니다. 또 정책차관보실과 고용훈련국, 고용혜택안정국, 피고용자 보상안정국, 직업안전건강국, 광산안전건강국, 장애인고용정책실, 임금시간국, 노동통계국, 근로자보상프로그램실, 그리고 노동관리기준실 등도 주요 부서로 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외에 교육부와 전미노동관계위원회, 국가조정위원회, 고용평등기회위원회 같은 독립연방기관도 연방정부의 노동인력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노동부 수장은 지난 2023년 3월에 임명된 줄리 A. 수 장관 대행입니다. 앞서 상원은 2021년 7월 수 장관 대행을 노동부 차관으로 인준한 바 있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노동부에 배정된 예산 자원은 약 220억 달러입니다. 2022 회계연도 노동부에서는 약 1만 5천 명이 일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노동부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농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식 농사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은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식 농사 중에 가장 큰 부분의 교육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많은 학부모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외에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꿈꾸는 나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이 단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학기 기준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약 95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을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 등과 더불어서 줄리아드나 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대를 비롯해 미술 쪽으로는 시카고 예술대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워낙 훌륭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예 저학년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국의 공교육을 경험하고 습득하려는 거죠. 자, 학구열이 높은 집단이 선망하는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학구열은 어떨까요?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사 학위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공교육 위기.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기관 이전 공교육기관과 관련한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 학업 평가 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NAEP가 공개되는데요. 이게 어떤 평가인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uccess also comes from identifying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recognizing where progress is being made.
교육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NAEP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AEP가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하네요.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사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닉 프레이타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많은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시스템에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프레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미국. 한국에서는 전체 교육 가운데 사교육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UA 등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사교육 공화국이란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이 한국과 같은 그 대기업형 사교육 기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난 2022년 1,0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업은 거의 9%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오는 2028년에는 1,77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요 과목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하죠? 미국에서 사교육 수업 비용, 그러니까 이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 따르면 이 사교육 과외 비용은 대략 시간당 15달러에서 80달러 사이입니다. 비용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혹은 어느 과목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과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미국에서의 과외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먼저 수학입니다. 교사와 1대1로 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최대 100달러까지 하고요. 학원에서 배울 경우 시간당 50달러에서 8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약 6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독해와 작문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는 보통 40달러에서 60달러 하고요. 과학은 보통 시간당 40달러의 과외비가 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오스틴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for my child. You know, first of all, it is critical.
우스틴 씨는 자신은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통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영어나 수학같이 소위 말하는 그 주요 과목 과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목 사교육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과외 비용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의 경우 1대1 수업은 시간당 40달러에서 100달러 하고요. 그룹 수업은 시간당 50달러 정도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시간당 55달러에서 75달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첼로는 시간당 50달러에서 100달러 한다고 합니다. 체육도 볼까요? 테니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간당 20에서 25달러 하고요. 골프는 시간당 80에서 120달러가 듭니다. 수영도 이 사교육, 체육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시간당 70에서 10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자, 학생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진보 성향의 연구소 등은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걱정도 팔자다. 이런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you are planning a road trip this weekend.
Yeah, I am. But
You know me, I can't help but worry about every little thing.
Like what?
Well, what if the car breaks down in the middle of nowhere? What if I get lost? What if it starts raining?
What if aliens attack?
Exactly. Really? No.
You are such a worrywart.
I just can't help it. I like to plan for the worst. It's a habit.
Come on, relax. I'm sure the car will be fine.
All right, fine. I'll try to dial down the worry.
잔이 주말에
road trip.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You are such a worrywart.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worrywart.
worrywart라고 하는데요.
You really are quite the worrywart. It's hard not to notice that you're a bit of a worrywart. You really do worry too much. I've noticed that you have a tendency to worry too much.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I've never met a bigger worrywart than you. You are such a worrywart.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걱정도 팔자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re planning a road trip this weekend.
Yeah, I am. But you know me, I can't help but worry about every little thing.
Like what?
Well, like what if the car breaks down in the middle of nowhere? What if I get lost? What if it starts raining?
What if aliens attack?
Exactly. Really? No.
You are such a worrywart.
I just can't help it. I like to plan for the worst. It's a habit.
Come on, relax. I'm sure the car will be fine.
All right, fine. I'll try to dial down the worr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you're planning a road trip this weekend.
이번 주말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Yeah, I am.
네, 그렇습니다.
But you know me, I can't help but worry about every little thing. But you know me.
그러나 당신은 절 잘 알잖아요.
I can't help but worry about every little thing.
모든 작은 것들을 다 걱정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Like what?
예를 들면 뭐가 있죠?
Like who?
예를 들면 누가 있죠?
Like what?
예를 들면 뭐가 있죠?
What if the car breaks down in the middle of nowhere?
만약 자동차가
in the middle of nowhere.
외딴 곳에서 고장 나면 어쩌죠?
What if I get lost?
만약 길을 잃으면 어쩌죠?
What if it starts raining?
만약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쩌죠?
You are such a worrywart.
걱정도 팔자네요.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이 하시네요.
I just can't help it.
어쩔 수가 없어요.
I like to plan for the worst.
나는 가장 최악을 준비하는 것을 좋아해요.
It's a habit.
버릇입니다.
You are such a worrywart.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You are such a worrywart.
걱정도 팔자다.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are planning a road trip this weekend.
Yeah, I am. But you know me, I can't help but worry about every little thing.
Like what?
Like what if the car breaks down in the middle of nowhere? What if I get lost? What if it starts raining?
What if aliens attack?
Exactly. Really? No.
You are such a worrywart.
I just can't help it. I like to plan for the worst. It's a habit.
Come on, relax. I'm sure the car will be fine.
All right, fine. I'll try to dial down the worr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You are such a worrywart.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걱정도 팔자다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